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한 곳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고 있지만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좀 길어요. 네, 그래도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질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길죠? 이게 단락이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근데 하나로 그냥 무화과 나무의 교훈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는데 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먼저 확인했어요.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 로마서 6장 14절이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줬냐면 직분을 주셨대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직분이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직을 꼭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이 사역을 하나님이신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기도 아니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쉬워요? 힘들죠.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학생들 취직하면 더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요. 취직하고 결혼하잖아요. 행복한 천국이 올것 같죠? 더 어렵습니다. 예, 아이들 나면 완전 행복이 주어질 것 같죠? 아이들 나면 더 어렵습니다. 복음으로 가이드해야 되고 속도 이렇게 섞이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은 말만 할수 없고 아주 힘들어요. 하나님 주신 직분 가정에서는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 사회에서는 회장, 상사, 상무, 아니면은 부장, 직원,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우리 렘넌트.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좋으신 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풍성한 우리를 더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새은혜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은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응답을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응답을 못 받아요. 차이가 뭘까? 다 못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면 다 받고 근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아요. 우리 전도 현장 갔잖아요. 어떤 분은 전도 돼요. 어떤 분은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다 되어진 다음에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진짜 내가 사모하냐,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급하게 간구하면서 나왔냐,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냐, 이 차이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은혜를 사모해서 앞자리에 앉는 분이랑 구경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뒷자리에 앉으면서 예배에 동참하는 분이랑 응답은 같지 않아요. 슬리퍼 신고 집 앞에서 나온 사람이랑 3시간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그 자리에 앉아 교회에 온 사람이랑 절대 응답은 다릅니다. 네, 달라요. 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된다고. 비록 앞에 있는 사람이 복음이 아니어도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축복하십니다. 네, 왜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좌우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도 줬어요. 구원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믿어진 겁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전도자를 보내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재능, 기능, 전문성 이런 달란트를 주세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경제활동도 하지만 이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 선교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은사의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로 헌신해야 되고 최고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의 플랫폼 렘넌트의 플랫폼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바로 왕의 고백이죠.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예. 우리 렘넌트는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플랫폼이 있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인터넷 들어가면 우리 어디로 들어가요? 네이버로 들어가죠. 전단지 돌리면서 광고하는 것보다 네이버에 광고하는 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화라든가 이렇게 문의가 많이 와요. 장사가 더 잘 된다는 얘기죠. 플랫폼이 있냐 없냐, 성공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있냐 없냐, 그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냐, 영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필요해요. 성공한 렘넌트, 한 시대에 영향을 입힌 렘넌트들은 특징이 뭐였냐면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적인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부신자들도 명상을 통해서 뭔가가 능력을 발휘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과 오력,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거는 깊은 기도 속에서만 가능해요. 진짜 이거를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진짜 깊은 기도 속에서 영적 시스템이 있으면 이어지는 시스템, 달란트 가 발견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죠. 그 달란트가 나의 전문성이 되고 그 달란트가 전문성이 돼서 현장에 영향을 입히는 현장성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스템, 이거를 그냥 달란트 시스템으로 할게요. 어쨌든 이어지는 시스템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꼭 받아야 될 게는 정복 시스템도 우리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학에서는요 정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게 뭐였냐면 미디어였어요. 예.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서신서 14권을 만들어서 로마와 여러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교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미디어는요 내가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는 비대면의 응답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그렇지만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요 한 유럽을 완전 초토화시킨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 인쇄술이 발전이 됐었어요. 책을 찍는 그런 인쇄술이 발전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영향을 그 제자들이 영향을 입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미디어는 비대면 시스템이고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복 시스템 우리 교회도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아야 되고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너무 많아요. 네,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일단은 시대 분별 무화과 나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팠는데 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아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러니까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열매가 있나 그걸 본 거죠.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 혹시 먹을 게 있나 봤더니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충 설명에 뭐라고 하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무화과의 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13절 우리 귤은 언제 나오죠? 예, 겨울에 나오겠죠? 예, 맞아요. 요즘에는 뭐 나와요? 무슨 뭐예요? 딸기도 나오던데? 근데 하우스 딸기인 것 같아요. 예, 딸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오렌지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나오는 때가 있는데 아직 무화과 열매가 나올 때가 아니었대요. 자,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14절 한 말씀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앞으로 너를 통해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하면 저주를 하신 거죠. 실망을 했단 거예요. 그 나무한테 실망해서 야 이제 너 끝났어. 딱 그러는 거야. 그런 거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뚱맞게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없다고 무화과를 저주했어요. 나중에 뒤로 가면 그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그 다음날 예, 생뚱맞게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든지 가능하시다. 그거 당연하죠. 그동안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뭐든 가능해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여기서 뭐라고 또 설교를 주셨냐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래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상징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거래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면서 저주를 했더니 그대로 그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 거고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마다 교회는 많은데 그 하나님 인도하는 신자는 많은데 복음이 없어지면 복음이 없으면 반드시 오는 게 뭐냐면 재앙이 와요. 시대마다 항상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 재앙이 우리한테 왔냐? 이 전쟁이 왜 우리한테 왔냐? 이 가뭄과 기근과 이 자연재해가 왜 우리한테 왔냐? 시대마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있지만 성전은 있지만 원색 복음이 사라졌어요. 예. 복음이 뭐예요? 죄와 사탄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윤리, 도덕, 선행, 구제 아니면 기복 아니면 신비 이것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죄를 사함받는 길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방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헌신 봉사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 정도만 나중에 천국 간다 이 정도만 그런데 자기가 왜 천국 가는지를 몰라 내가 구제하고 봉사해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 요새 봐 내가 구제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를 천국으로 보내신 거야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치? 그거잖아 두 번째잖아 근데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사라지고 교회에서 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뭐가 온다? 재앙이 와요.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다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뭐만 배척했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배척했습니다. 주 7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을 당했어요. 로마로부터 멸망이 났고 14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방황하면서 고난을 받아요. 2차 세계대전에는요, 6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해요. 복음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전이 있지만, 복음을 배척하니까 그 재앙이 온다니까요. 한때요, 뭐, 소련이라고 얘기하시지만, 러시아로도 얘기하시는데, 한때 이 러시아가, 국가에서 기독교가 90%였대요. 한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이 그 나라에 90%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 공산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소련이. 소련이 붕괴해서 러시아라고 얘기했지만 그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공산국가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은 거예요. 어떻게 90%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공산국가가 될 수가 있냐는 거죠.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소련은 이제 붕괴되고 지금 러시아도 되고 그 많은 영향력이 없는 그런 영향이 컸는데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 신월동에 교회가 많은데 우리가 또 교회를 해야 되냐? 저 큰 교회들 많은데 왜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해야 되냐? 교회는 많지만 원색 복음이 없다니까요. 교회는 많지만 죄의 사함의 권세 진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다니까요. 교회는 많지만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천국 가는 그 길이 증거되지 않고 있다니까요. 예. 네, 이거 잘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자세히 보면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다는 이스라엘을 저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요, 복음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성전으로 갑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청소를 하십니다. 15절에서 19절 내용입니다.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은 거예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어버린 거예요. 화가 나신 거죠. 했어? 교회에서 지금 장사를 해? 하면서 엎어버린 거야.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뭐를 막았다고요? 예, 돈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15절.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왜 그 장사한 사람들을 다 쫓아냈냐?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장사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양이라든가 비둘기라든가 소라든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물을 갖고 가잖아요. 근데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제사장이 검사를 해요. 진짜 최고급의 짐승을 갖고 왔냐? 아니면 눈이 나가거나 상처가 있거나 절룽밭 이런 짐승을 갖고 왔냐? 검열을 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예루살렘만 사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살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 짐승을 갖고 오다 보면은 짐승이 이렇게 뭐랄까 병들 수도 있고 그 갖고 올 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어떻게 다칠 수도 있고 이렇게 급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오다가 이 짐승이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짐승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흠 없는 A급 짐승. 보통 양보다 더 비싸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문화가 생겼냐면 장사 문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성전 앞에서. 이해는 돼요. 무슨 얘기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짐승이 흠이 생기니까 여기 와서 돈을 더 줘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야. 거기에서 그 장사를 어디서 했냐? 이방인의 뜰에서 해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무슨 장소가 됐냐면 장사하는 그 장소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 지금 돈 주고 거래하고 막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완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화를 내신 거예요. 청결을 했죠. 다 엎어버렸죠. 예. 뭐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 안에서는요. 장사하면 안 돼요. 예. 이게 많아요. 목사님부터 유혹을 하는데 막 해요. 교회도 어린이집도 줘야 되고 교육관도 줘야 되고 목사님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냐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어디 한 번만 와라고, 가보면 뭐예요? 예, 다단계예요. 가보면 다단계예요. 예, 그 간증도 들었고요. 모교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들었냐면, 목사님,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몇 억짜리를 써달라고, 그러면 세금 감면 받으면 그 돈을 내가 헌금하겠다고. 와,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세탁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딱 그러면서 그 얘기까지 내가 들었어요. 또 어떤 분이 교회 성도 몇 분이냐고 도시락을 조금 대접하고 싶다고. 그때 보니까 근데 잠깐만 자기가 뭐 상품을 좀 광고할 수 있는 시간 좀 달라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사자는 얘기잖아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응답받는 그런 장소잖아요. 어떤 교회가 싸움이라 했대요. 장로파랑 담임 목사님 파가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주 치열하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류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교회 안에 100억대 건축을 해야 될 시간표가 왔대요. 근데 장로님이 건축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따내려고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사람 아니고 다른 데 해야 된다. 근데 장로들은 이 사람이 해야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이면서 그래서 파가 나면서 죽도록 싸운대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청년들 오면은요, 심각해,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막 도와줘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근데 조심하는 게 뭐냐면, 얘가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내가 도와주긴 하지만 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싶어요. 만약에 나를 바라보게 만들면 나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청년들은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네. 제 그 원칙이에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청년 예배 드리면서 주일 예배 안 드리는 청년은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 1원칙이에요. 옛날에 누가 이렇게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사 간 청년이 하나 있어요. 저번 주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잘 계시냐고. 평상시 내가 잘 안 받는데 모르는 번호라서 받아버렸거든요. 잘 있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청년부 예배 오고 싶다고, 가보고 싶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그랬죠. 오지 마. 왜 청년부 예배 와? 주일 예배 와야지. 왜? 야, 하나님 만나러 와야지. 인마 내 얼굴 보러 오냐? 오지 마. 딱 끊어버렸어요. 올 수 있으면 11시 주일 예배 나오라고 당했어요. 교회는요, 장사하는 곳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 아무리 동기가 좋다고 하지만 주객이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나는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된대요. 누구나 와서 진짜 하나님을 배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고, 물론 예배당 말고 이런 뜰이 있다는 거죠. 예배당 기본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뜰. 예. 한국 사람이 아니라 다민족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와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어야 된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렘넌트의 뜰. 예, 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진짜 교회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헌신은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서 26절 우리는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서 26절, 21절 이제 베드로가 보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선생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다음 날 보니까 무화과 이렇게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하죠. 이제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에게 22절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신앙, 절대 가능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을 믿고 응답되어질 걸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예, 23절. 이 얘기는 뭐냐면 불건전 신비주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뭘 얘기냐면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어떻게 하죠? 된다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고 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이 맞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그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열 가지 기적을 행사했고요. 가고 있는데 홍해 바다가 막혀 있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요단강도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 가운데 그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주기철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예요.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일본한테 이렇게 신사 참배를 강요당하면서 또 우상을 숭배할 수는 없다.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 안 했어요. 일사각으로. 어떻게 됐죠? 누가 망했죠? 예, 일본이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제자들은 지금도 복음 운동하고 있습니다. 류광수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도 안 돼. 그 어마어마한 그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하나님의 뜻이면 가능합니다. 렘넌트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렘넌트 중심으로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불건전 신비주의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면 지금 내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도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산이 물속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계획이 있다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홍해를 갈리신 분이 산도 안 움직이시겠습니까? 그 믿음이에요. 믿음에 도전을 해라. 현실은 막막한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도전을 하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와요? 목사님이 교회 안에 방송실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방송실 안에 들어가면 은혜 못 받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방송실 부원들 앞에서 은혜 받게 해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 거 어떻게 앞에 안에 방송실 장비를 뺄 수 있나. 근데 기도했더니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충분히 이제 방송실 안 들어가고 앞에서 예배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이 몇천 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또 확인이 된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충계 대신방 기도하시면서 꼭 가정과 가문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부활절 돌아오는 주일 진짜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랐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 캠프 우리 주변 교회 주변에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뭐 마스크 주고 사탕 줘도 안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붙여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 시대를 분별해라.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다른 것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답 이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진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뜻이 맞다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해라.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